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애, 그 공생애 끝부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위대하신 그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내 교회, 황제의 교회도 아니고 교황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단장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고 예수님이 심지어 지옥의 문들도 이기지 못하게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내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드디어 인류 역사 최초로 오순절 날에 신약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그 신약교회,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고 고넬료 그 사건 이후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간 그 신약교회,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는 국가의 인정도 없었고 세금 혜택도 받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 후원도 없이 오직 성령님과 신약성경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회는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결과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그런 그 황제들의 많은 박해, 이걸 통해서 교회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더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꾸준히 성장을 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참 마귀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박해가 이제 끝나는 그런 그 시점에 배교와 타협의 시대로 교회를 밀어넣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AD 313년에서 380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교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의 구조 안으로 교회가 들어가서 국가와 교회가 한 몸으로 결혼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참 이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초기 그 신학교회의 단순함, 순수함 이런 것은 거의 다 훼손이 되고 국가교회라고 하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전혀 세우지 않았던 이와 같은 이교도들 이런 형태의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국가와 교회가 결합이 되면 혹시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되면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떨 때? 정말 기독교, 모든 게 다 기독교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지원하게 되면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오염이 된다고 우리 세계사의 역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시대 교회사 세 번째 시간으로 밀라노 칙령과 기독교 공인, 제가 그냥 제목은 짧게 잡았는데 AD 313년에서 380년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또 밑에 하나 제목으로 국가교회가 형성이 됐다. 국가교회. 다시 말해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일치가 되는, 그래서 구약시대와 비슷한 신정정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기반이 마련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기간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D 313년에 일어난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이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12년 지나서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AD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게 발표가 돼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한 기독교 국교화, 국교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와 국가가 서로 결혼하는, 그래서 국가교회, 이것이 나중에 변해서 교회 국가가 되는 이런 비극이 생기는 이 시발점이 되는 이런 시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그 순수했고 단순하던 그 신학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어떤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왜 이걸 공부하느냐. 침례교회는 정교분리,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교황이나 무슨 교단장이나 뭐 이런 거 감독이나 이런 거 해서 저 위에서 내리누르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회중통치,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와 그 다음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같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 이러한 그 회중통치, 정치, 이와 같은 그 교회의 팔러시, 이런 것들을 왜 침례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과연 그 초기 신학교의 이런 순수함과 단순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세상 권력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한 교회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스탄틴 아니면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밀라노 칙령, 이 칙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306년경부터 네 명의 황제들이 로마 제국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거의 내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 로마 제국이 네 개로, 네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돼 있는 데가 저기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데고, 그래서 거기는 하늘색으로, 그리고 저 밑에 아프리카 있는 데도 하늘색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누가 다스렸냐? 막센티우스라고 한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저 왼쪽, 저 영국 있는데 이쪽으로 스페인 있는데 이쪽은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지역은 누가 다스렸냐? 콘스탄틴이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를 이제 통합을 해서 전 제국을 치리하기 위한 이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구하고 누구와 싸우게 됐냐? 저 노란색 저 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콘스탄틴과 그 다음에 파란색 저 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싸움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AD 312년에 정말 이상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이 통치권을 놓고 이 두 사람이 로마시의 북쪽에 있는 티베르강에 밀비우스 다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다리에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저 로마 제국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가 되는 이러한 그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느냐. 콘스탄틴이 정오 무렵에 하늘에서 태양 위에 십자가 모양이 빛이 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딱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제 콘스탄틴이 이제 전투를 지금 하는데, 하늘에서 태양 위에 십자가 모양의 저런 빛이 나는 것을 봤고, 그 옆에는 이 표적으로 정복을 해라, 이런 글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한 건데, 누구의 말을 근거로 그냥 기록을 한 거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콘스탄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표적을 내 군대의 깃발에 새겨라, 그렇게 해서 콘스탄틴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군기 위에 그리스도의 모노그램은 저희 가서 보면 이렇게 P자처럼 생겨있고 크로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키로 이렇게 된 그런 그 사인인데, 여러분 아마 로마 천주교 이런 데 가면은 다 저렇게 P자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인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군기에 새기게 했다. 이래서 이 십자가를 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저 모노그램을 들고, 그리고 콘스탄틴이 나가서 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콘스탄틴 그 대제의 그 환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줬다고 하는 그런 모노그램, 이거에 대한 그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진짜 콘스탄티누스가 저런 걸 봤는지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역사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환상을 콘스탄틴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독교를 이용하면 로마 제국을 내가 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가 더 많이 퍼져서 기독교의 수가 로마 제국에 너무나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박해가 아니라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합치는 이와 같은 그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정치가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어찌됐든 공적인 자리에서 기독교를 언급하고 또 교회를 후원하고, 그래서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여러 개의 무슨 교회를 짓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고 그러면 뭐 예수님 뭐 무덤교회다 해서 뭐 엄청난 그런 그 규모의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한데, 시내 산 거기 가면 뭐 캐더린 수도원이 있고, 이런 모든 거를 다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막강한 그런 그 부를 사용해서 그 시대에 다 이제 건축을 했다. 그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교회 후원하고 사제들과 교제하고 그랬어요.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 그 이단을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이다 이렇게 하는 니케아 공회를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리우스파를 척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냐, 이 사람이 죽는 시점에 가서 그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죽기 전에 침례를 미리 받으면은 그 이후에 죄를 지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바로 죽기 전에 그때 이제 침례를 받아야 그래야 내가 죄 없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또 어느 정도로 흉악한 사람이냐, 자기 아들 크리스푸스 장남이 있는데 그 장남을 죽이고 자기 아내 파우스타를 처형을 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자기의 장남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거 관계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넣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처형하고 아주 잔인하게 권력 투쟁을 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잔인함을 보인 이런 사람이 이제 콘스탄틴이에요. 또 콘스탄틴의 동전이나 이런 상징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여전히 그 안에 가서 보면 태양신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상 숭배를 계속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콘스탄틴은 완전히 이교도도 아니고 또 완전히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냥 혼합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호의적인 황제였지만 그가 이렇게 보존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핵심이 제국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국 통치 그것을 위해서 믿음, 교회 이런 것을 사용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312년에 저 사건, 뭐 십자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모노그램을 이렇게 이제 깃발에 걸고 이래갖고 밀비우스 전투에서 이제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밀라노 칙령은 313년에 서방 황제인 콘스탄티누스하고 동방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리키니우스인데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한 종교 자유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자유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지난 250년 동안 온 세상에서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합법화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이렇게 로마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 기독교뿐만 아니라 제국 안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편적으로 종교 자유 조치가 내려진 게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권리를 회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 교회 활동을 방해하던 법적인 규제들이 이제 다 폐지가 돼서, 그래서 기독교는 그 전까지 불법 집단이었어요. 모임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해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니까 밀라노 칙령 이후에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에게 특권이 주어지고 성직자에게 세금이 면제가 됐어요. 로마에 무거운 그런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교회 목사가 되고 주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세금이 다 면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 공공노역에서 면제가 됐어요. 도로, 성벽 건설 이런 데서 다 제외가 되고, 또 교회 재산을 이제는 상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성직, 목사가 된다는 거, 이것이 기존에는 희생의 자리, 박해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특권의 자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특권의 자리로. 그 전에는 목사라 그러면 세상에서 지탄받고 가장 못 살고,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목사라고 하면 존경받는 그런 위치, 돈도 많이 이렇게 어느 면에서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국가가 이렇게 부과하는 이와 같은 세부담, 이런 그 징집, 공공노역 이런 데서 면제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또 어떤 것이 나타났냐. 그 전까지는 계속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걸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뭐 카타콤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하무덤, 집, 창고, 들판 등에서 동굴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교회가 합법화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대리석, 금, 은, 장식, 모자이크로 가득한 커다란 성전, 성전 같은 그런 모습의 예배당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이제 교회는 커야 돼. 큰 건물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화려하게 장식해야 돼.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천주교의 그런 그 위계질서, 이게 이제 저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부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계질서가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교 감독이 되면 어느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교의 정치적인 위치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황제의 측근이 되고 황제의 자문을 하게 되고 때로는 행정적인 권한까지 행사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주교, 그 다음에 감독이 로마 제국 정치의 한 축이 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어떤 한 지역을 종교적으로도 주교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주교가 다스리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 박해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려 한 250년 동안 고통, 그 다음에 순교, 이런 것 가운데서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안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박해의 칼은 사라졌는데 뭐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냐, 타협의 손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박해도 무서운 건데 타협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박해보다는 오히려 타협이 교회에 더 무서운 이와 같은 수단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칼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국가와 싸우지 않아도 이제 됐는데 이제는 어떤 국가하고 싸워야 되냐, 선물과 혜택을 많이 가져다주는 그런 국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러한 그 시대에 교회가 결국은 타협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순수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타협이 돼서 교회가 안락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타협하는, 그래서 성경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동일한 이와 같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8년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 근데 그 이후에 번영복음이다 뭐다 해갖고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어느 면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부유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세계적인 회의 한다 그러고 목사들 모여서 수억 원씩 뭐 돈 써가면서 무슨 뭘 회의를 한다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동성애 이런 거 하는 그런 그 집단, 이런 집단에 표를 몰아주는 이러한 그 악한 일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협이 들어오게 될 때 교회 역사는 교회가 거기에 순응하고 교회가 그걸 오히려 탐닉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부패하는 길로 가게 됐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니케아 공의회예요. 니케아 공의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고 5년쯤 지나서 318년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우스의 핵심 주장은 뭐냐?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때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렇게 존재하는 그분인데 그 아버지에서 창조된 이런 존재가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아리우스가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본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높은 그런 그 창조물이 바로 아들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 하나님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창조된 하나님이냐.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리우스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일단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고 이것이 이제 부인이 되면 십자가의 무한한 그런 속죄의 능력이 이제 부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래야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속죄의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그 미가엘 천사장의 대속의 능력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님의 삼위일체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보단 아들이 못하고 아들보단 성령님이 못하고 이러한 그런 구조가 이제 생기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가 이제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성경과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건드리는, 흔드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순수함을 지키려고 한 교회가 반응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라고 한 사람이 하고 그의 후임인 아타나시우스가 강력하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수파하고 정통파의 논쟁의 핵심 질문 딱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여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질문 한 가지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진 분이냐, 아니면 비슷한 본질을 가진 분이냐는 거예요. 자, 정통파는 아타나시우스파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같은 본질이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호모우시우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호모우시우스, 딱 여섯 글자, 호모 같다는 거예요. 우시우스,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단 아리우스파는 뭐라고 주장했냐, 한 글자를 더한 거예요. 여러분, 호모 이우시우스에서 가운데 저 이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차이가 없고 딱 호모 이우시우스 이렇게 돼서 이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이 알파벳 I 하나만 다른 거예요. 알파벳 I 하나. 근데 이 철자 하나, 이거 차이가 하나인데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이거 하나는 창조된 신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제국이 이제 들끓으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다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곳곳에 교회들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국이 들끓게 되니 콘스탄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국이 혼란에 빠져서 제국을 통치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다시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호모 우시우스가 맞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AD 325년에 공의회 카운슬 교회 회의를 황제가 소집을 합니다. 어디에서? 니케아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리우스의 주장은 공식적으로 이단이다. 근데 결국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콘스탄틴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봤을 땐 이게 이단이다, 아리우스파는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중요한 그런 그 신조를 남깁니다. 그건 뭐냐,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시다, 호모 우시오스가 맞는다, 이런 그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교회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시발점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이 전까지는 교리 문제가 생깁니다. 교리 문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도 가서 보면 자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런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와 같은 대언의 계시를 통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누가 결정했어요?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또 초대교회가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이러고 교회 전체 성도들과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리더들이 모임을 가지고 논쟁을 자발적으로 이제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이 제국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나섰냐?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황제가 나서서 그래서 공의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해. 그래갖고 그냥 여러 지역에 있는 지구들을 다 한 번에 황제가 이제 소집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국의 혼란과 붕괴,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누가 소집을 해요? 불신자 황제가 소집을 해요. 비용을 누가 대요? 불신자 황제가 대요. 회의 장소를 누가 제공해요? 불신자 황제가 제공합니다. 개회사 진행자를 누가 해요? 황제가. 교회 회의하는데 믿지도 않는 불신자 황제가 나타나서 회의 개회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교회 회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제가 주관하는 그와 같은 국가 회의가 그게 니케아 공의회예요. 니케아 공의회의 신조 자체는 옳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아버지와의 동일 본질을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는 건데 우리 침례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정통파 교회들이 동의하는 핵심 진리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그 진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언했는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교리 문제가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 문제가 제국 안에서 계속 발생할 때마다 누가 회의를 소집해요? 믿지도 않는 황제가 회의를 소집해서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면 이번에는 옳게 결정했지만 그렇죠? 다음번에도 또 옳게 결정한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 또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 뭐 카톨릭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학 논쟁이 생길 때마다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그리고 공의회 소집해서 이 그룹은 옳고 이 그룹은 틀리다라고 그냥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촉발이 된 거냐?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신학이 정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제가 누구 편이냐 이거에 의해서 진리다 아니다가 결정이 된 거예요. 황제가 어느 의견을 좋아하냔 말이야. 황제가. 근데 그 황제가 성경도 모르고 불신자인데. 자, 그래서 콘스탄틴은 니케아 그 공의회에서 정통파 편을 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콘스탄틴 2세가 이제 나타났거든요. 아, 콘스탄틴 2세는 뭐가 옳다 그러냐? 아리우스파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옳다 그렇게 해서 니케아 공회를 이렇게 소집을 해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아, 이 아버지 아들 콘스탄틴 2세는 아니다. 아리우스파가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다. 이걸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통파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이단으로 판명된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는 이단으로 판명되면 교회에서 출교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단으로 판명이 되면 국가의 형벌 대상이 된 거예요. 국가의 형벌 대상.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권력을 빌려서 이런 사람들을 추방하고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때로는 사형까지 집행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단이에요. 자, 우리가 명백히 봐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 재산 다 몰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 그 단체 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재산 몰수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집행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자,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식의 변화가 생겼냐. 그 전에 이런 그 밀라노 측령이니 니케아 공의회 이런 거 생기기 전에는 교회는 그냥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낮고 작은 순례자 공동체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지냈는데, 아 이제 교회가 합법화되고 그러면서 니케아 공의회까지 열리고 막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제국을 운영하는 파트너다, 이런 생각이 교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가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제자들 양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제국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국을 안정으로 이끌 수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니케아 신조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신성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자, 그런데 니케아 체제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니케아 체제는 뭐예요? 불신자가 공의회를 마음대로 소집을 해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언가 결론을 내리는 이와 같은 그 체제는 우리 침례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냐? 사람이 만든 공의회는 틀릴 수가 있어요. 또 더더구나 불신자 황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의회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구조도 성경과 동급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이게 성경 신자들의 믿음이고 우리 침례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런 교리와 실행의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게 우리 침례교 성경 신자들의 그런 믿음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건 뭐냐? 데살로니가 측령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흘러서 AD 380년이 될 때 테오도시우스 1세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측령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은 반드시 니케아 신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따르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애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형벌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공인을 한 거고 합법적으로 믿어도 된다고 얘기한 거고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나서 380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기독교밖에 없다. 그것도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되냐? 니케아 신조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 이것만으로 딱 한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카톨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카톨릭, 보편적인 공회의 규정을 따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카톨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AD 380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달라졌냐? 로마 제국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제국의 합법 종교에서 의무적인 강제적인 종교로 바뀌게 된 거예요. AD 380년에. 다시 말씀드려, 313년에 밀라노 측령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고, 380년에 데살로니가 측령은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다른 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이제는 종교를 강제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로마의 시민은 태어난 순간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으로 간주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냥 곧바로 유아세례 받고 유아세례 받으면 곧바로 로마의 시민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AD 380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부터는 국가가 신학을 결정해 줄게. 너희들 뭐 따로 할 것도 없어. 그냥 국가 황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가 믿는 신앙을 우리가 정리해 줄게. 이래서 국가는 어떤 신앙이 정통인지, 어떤 신앙인지, 신앙이 이단인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단의 경우에는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까지 행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국교화다. 데살로니가 측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의 공적 종교가 돼서 국가교회, 국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국교가 되다 보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 곧바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되는 거하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에 태어나면 유아 세례 받죠? 유아 세례 받는 게 곧 시민권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되는 이런 일이 AD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해서 네, 시작이 됐고, 이거를 우리가 국가교회, 스테이트 철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회심.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또 직장을 유지하려고 하면, 또 공직에 나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죽어도 공동묘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교회 뭐 거기 가서 회원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침례를 받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권력이 커지고 주교가 또 교회가 이 권력이 비대화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독이다 주교다 하면 교회 일만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교 감독이 지역의 행정관이 된 거예요. 유아 세례가 시민권이 됐으니까 유아 세례가 시민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역 행정관, 영적인 지도자, 또 뭐까지 했어요. 법을 이렇게 재판하는 재판장 노릇까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교회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 자리 하면 그게 성공과 출세의 통로가 되는, 정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약 한 7, 8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교리 신학이 법과 칼에 의해서 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보다 국가가 승인한 교리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믿으면 성경대로 맞는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이것이 옳다 그러면 이걸 믿는 거고, 국가가 이것이 그르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달리 믿으면 그러면 모든 권리가 박탈이 되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하고 국가교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유아 세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국가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받으면 곧바로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패턴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그렇죠? 회심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증거로 사람들 앞에서 물침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멤버가 돼서 교제를 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멤버가 됐는데, 이제 이 시대 이후부터는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유아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교인이 되고, 그러면 국가교회 체제 안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받으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교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교인 되는 것 자체가 시민권이 되고, 이래서 국교 체제에 편입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가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전체 국가 전체가 다 교인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로마 제국에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믿든 뭐하든 무조건 다 어떻게 돼요? 난 믿습니다 하고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사도신경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모든 침례교회들, 전 세계 거의 모든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이라는 걸 외우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뭐 성령을 믿사오며 나온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읽는 사람은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나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영어를 좀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 난 카톨릭 교인이 아닌데 왜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그러지? 예,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신경에 저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자,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있는 그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카톨릭 교회가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어느 면에서 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고 원래 카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전 우주적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얘기, 이런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사람들이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그러면 개신교에서 큰일 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이렇게 싹 바꿔놨고 또 그것도 이제 조금 좀 그러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침례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사도신경을 예배의 공식 고백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 제국과 공의회 전통에서 형성이 된 문서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그런 문서가 아니라 2세기에서 4세기 걸쳐서 로마 교회와 그 로마의 제국교회 체제 속에서 발전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거는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7대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믿습니다. 그 7대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뭐냐? 325년에 니케아 1차 공의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1차 공의회,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451년에 칼게돈 공의회,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제2차 공의회, 681년에 콘스탄티노플 제3차 공의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787년에 니케아 제2차 공의회. 그렇죠? 이거 다 누가 소집했냐? 황제가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들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 일곱 개 공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불신 황제들이 소집한 공의회가 결정한 교리와 전통을 보편교회 아니면 공교회의 권위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하는 거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도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왜? 일곱 개 공의회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의회는 국가교회의 산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공의회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로마 제국이 승인한 아니면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면 동로마 제국이 승인한 단일 교회 국가 체제, 여기에서 황제가 소집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된 이와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게 공의회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신약성경에 기록이 된 초대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교회 구조와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카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처럼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보편적인 그런 교회, 카톨릭 교회 이런 그 이야기를 성경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보편교회, 공교회 이번에 뭐 처음 뭐 이단 규정을 하면서 공교회 뭘 따르지 않았다 그러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합동 측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래서 이런 이 공교회 개념, 카톨릭 교회 개념, 보편적 교회 개념은 이거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국가 교회 구조에서 발전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만 믿는다. 맞습니까? 우리는 뭐 일곱 개 공의회든 뭐 여덟 개 공의회든 하여튼 공의회와 제국이 만든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이런 고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요. 이걸 외우면 나는 보편적인 거룩한 보편적인 이와 같은 교회를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로마 제국의 국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어떤 공유에도 신앙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니케아 신조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교리인 오라요. 자, 그러나 그 신조가 권위를 갖는 이유는 공의회가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니케아 공의회가 그렇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침례교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경신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교회 이 권위는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없다. 공의회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믿음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나 신조가 교회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은 우리 침례교 신학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부가 되고 전 세계 침례교인들 중에 이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성경 자체를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아도 신약교회 원리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오히려 암송하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믿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게 성경신자들의 믿음이고 이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신자들이 고통을 받으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유지해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 교회가 성경신자들의 모임이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는 국가 밖에 있었어요.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수한 공동체였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교회 예배당 건물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공인이 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의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가 국가 권력하고 한 몸이 돼서 결합이 되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교회의 순수함, 교회의 단순함, 교회의 모든 교리 이런 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의는 또 기독교 국교화는 박해를 끝냈지만 동시에 교회가 세속 권력, 국가의 권력의 보호와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된 거예요. 너무 처음엔 좋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교회를 망치는 이와 같은 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국교화는 기독교를 제국 전체의 종교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을 국가 신분하고 동일시 태어나면 유아 세례 받은 그게 시민권이 되는 이와 같은 국가 체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핵심 문제는 단순히 정치가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믿음, 구조, 권위를 규정하는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이제 교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황제와 국가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성경보다 황제의 말, 공의의 말, 국가 권력의 결정을 더 중시하는 그런 체제로 변화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졌던 자발적인 신앙, 그 다음에 신자들만의 침례, 여러분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 받으면서 시민권자가 되는데 신자들만의 침례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회중 중심의 교회, 정교 분리, 그 다음에 성경의 절대 권리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구조로 바뀌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이런 신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척해요. 우리는 정교 분리가 돼야 된다. 정교 분리 뭐예요?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없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양심의 자유에 따라 믿는 이와 같은 그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국교화, 기독교 공인의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신자들만의 침례, 신자들만의 교회, 그렇죠? 예, 회중통치 이와 같은 것들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예수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계기를 갖기 바랍니다.